베드로전서 25분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 7.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함, 선한 양심을 가짐, 그리스도께서 죄들에 대하여 죽으심,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함,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그분의 활기 있게 되고 능력받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곧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가셔서 선포한 것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20절과 21절에서 베드로가 침례에 관하여 말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방주와 물. 20절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고 말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은 2절에서 말하는 8명과는 다릅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사람이 아닌 천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20절에서 베드로는 노아가 예비한 방주로 8명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사도행전 27장 44절에서와 같이 어려움이나 위험을 통과하여 안전한 곳으로 무사히 도착하다는 뜻입니다. 물로 말미암아로 번역된 헬라어는 주거적으로 물을 통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이 성취되는 매개물이었습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홍해의 물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하였고 침례의 물이 신약의 민의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그들을 타락된 세대로부터 구출하여 새로운 시대로 분별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노아의 홍수의 물과 홍해의 물은 둘 다 침례를 예표합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심판, 곧 홍수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의 저주의 징계로부터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그들을 그 타락된 시대로부터 구원하고 분별하여 새 땅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홍해의 물은 바로와 그의 애굽 군대 위에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그 심판의 물 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물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분별하고 타락된 세상에서 분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의 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예표된 타락된 세상으로부터 분별되었듯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의 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타락된 세대로부터 분별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또한 물, 곧 침례의 물을 봅니다. 침례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하여 그것에서 우리를 분별합니다. 21절에서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예표니 곧 침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간청하는 것이라 고 말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구절은 침례의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의 물이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는 믿음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의하면 침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표라는 말은 침례의 물을 상징하는 앞구절의 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는 것과 홍수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의 예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수의 물은 그들을 낡은 생활 풍습으로부터 새로운 환경 안으로 구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침례의 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로부터 부활 안에서의 행실 안으로 우리를 구출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주요 강조점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분의 부활을 거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적용됩니다. 이제 우리 일상 행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어야 하며 그분의 영의 생명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롭고도 뛰어난 행실입니다. 침례 그 자체는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 우리 타락한 본성의 무익한 것과 육신의 정욕의 더러움을 제거하지 못하며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구절과 마가복음 16장 16절과 사도행전 22장 16절에 기초한 침례 구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은 여기서 바로잡아집니다. 침례는 다만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것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을 거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이것들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생명주는 영으로서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양심을 간청하는 것. 간청하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페로 테마로서 질문, 조사를 말합니다. 그 의미는 무척 많은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 문구의 올바른 의미는 알포드가 말한 대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스리는 선하고 순수한 양심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인 듯합니다. 무엇인가를 달라고 구하는 이런 종류의 부탁은 간청이나 요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베드로의 생각은 침례는 침례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구하는 하나님께 대한 간청인 듯 합니다. 하나의 표징인 침례는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짝을 이루는 한쪽 부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진 모든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간증이요 우리 양심 안에 더 이상 그리낌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 안에서 생명의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되었다는 확신과 평안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물로 인한 침례는 즉시 공허하고 죽은 의식이 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침례는 먼저 우리의 간청, 즉 선하고도 깨끗한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침례받는 사람들의 간청임을 보았습니다. 합당한 침례는 항상 침례받는 사람을 그러한 상황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침례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하여 빛비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매우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많은 죄와 허물과 범죄를 행하여 왔으며 우리에게는 대단히 많은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으며 그분의 죄사함을 받아들여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밖의 표현을 필요로 합니다. 이 표현이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와 우리가 믿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은 한 가지 일의 두 방면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신약은 믿는 것과 침례받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과 침례받는 것은 일보를 걷기 위해 우리의 두 발을 사용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으며 우리의 믿음은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딛는 반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침례받습니다. 우리의 침례는 다른 한쪽 발을 떼어 걸음을 완성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믿는 것과 침례가 합하여 완전한 한 걸음을 이룹니다.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영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취하신 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파됩니다. 우리가 이 전파를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영은 우리 위에서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에서 들은 것을 반영하게 하며 즉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것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취를 반영한 것에 대한 이 체험은 사진기로 사진을 찍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장면에 사진기의 초점을 맞추면 그 장면의 반영이 필름에 새겨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취들이 사진 찍혀지는 장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합당한 복음 전파는 이 풍경의 경관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고 성령은 우리에게 빛비침을 줍니다. 그런 다음 그 풍경은 우리 영의 필름에 새겨집니다. 그 결과는 속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취들의 반영이 있고 이 반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의 표현을 필요로 한다는 것과 이 표현이 침례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짝을 이루는 한쪽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침례받을 때 침례받는 자들로서 우리는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가 물에 잠기었다가 물 밖으로 올라올 때 우리는 선하고 깨끗한 양심, 정죄함이 없는 양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범죄와 허물과 죄과들은 이미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생활과 우리 존재에 얽힌 모든 문제는 물속에 장사 짓는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 많은 과거를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이 청산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그 자체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침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확신과 간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침례받은 후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질 수 없으며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침례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인도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가집니다. 이제 삼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삼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생명 주시는 영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 받은 후 우리는 침례 예표를 우리의 체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해주는 신성한 생명과 생명 주시는 영을 소유합니다.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하여 침례를 강조합니다. 침례의 실제는 신성한 생명과 생명 주신 영을 통해서만이 실제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한 생명이 우리 영 안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그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며 더불어 신성한 생명의 모든 풍성을 행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실제로 또한 확신을 가지고 침례가 예표하는 것의 실제를 체험합니다. 침례에는 두 방면, 곧 죽음의 방면과 부활의 방면이 있습니다. 물속으로 내려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 밖으로 나와 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침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면을 볼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방면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부활 안에서만 효력이 있을 수 있고 효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헛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부활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죽으셨으며 그분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난 상태에 두십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효능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제와 효능은 부활의 생명 주는 영 안에 있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체험 가운데서 효능 있게 해줍니다. 그 즉시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속을 누립니다. 침례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해결되고 물속에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침례가 상징하는 바의 실제를 체험합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는 신 그리스도. 이 지점에서 나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 좀 더 말하고 싶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흔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 독자들이 어떻게 또는 어떤 면에서 노아의 방주가 그리스도의 예표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살고 계셨을 때 그분은 아직 죽지 않으신 고로 물론 아직 부활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그분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전에도 생명이셨고 부활이셨다는 것을 예시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부활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죽음을 통과하시는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만일 노아의 방주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대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방주가 물을 통과하여 무사히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방주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예표이므로 그 방주가 물을 통과하여 물 밖으로 나왔다는 바로 그 사실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홀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밖으로 나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시요 부활에 속하셨으므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에 속하신 유일한 분이시므로 그분에게는 죽음을 통과하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의하면 사망은 그분을 메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은 사망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얽매여 버립니다.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으로 들어가셔서 그것을 통과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사망의 영역에서 유유히 머무르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사흘이 지나자 그분은 사망을 차고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이심으로 그분은 간단히 사망을 차고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사망의 물속으로 들어가 사망의 물속에 머물렀고 사망의 물을 통과하여 사망의 물로부터 나온 것에 의해 예표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한 예표입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생명 주신 영이 되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 생명을 분배하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 주시는 영과 함께 이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든 방면으로 우리의 체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고 효능이 있게 합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유기적인 연합. 22절에서 베드로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고 말하므로 이 부분을 끝맺습니다. 이 추가된 말씀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스러운 결과로서 부활로 그분의 높여지심과 이제 그분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차지하고 계신 높고 존귀한 위치를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으로 침례받음으로 침례를 통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들어가는 그 유기적인 연합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가를 또한 암시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베드로의 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22절에서 이러한 특징을 봅니다. 앞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한 후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으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두 그분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고 이제 그분과 유기적인 연합을 갖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일 뿐 아니라 또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인도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승천과 높여지심 안으로 인도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순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